하나님,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입니다. 무의미한 존재이며 무의미한 삶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서로서로 도우며 도전하며 함께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저희들과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한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고 늘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또한 삶 가운데 나타내며 실천하며 행동하며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말씀으로 더욱더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하셔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니 정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네,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사무엘상뿐만 아니라 이 성경 전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읽으면서 좀 깨달으시면서 어떤 성경을 보든지 이 사무엘상을 또 어떻게 볼 때 어떻게 이것을 보며 이해해야 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의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 정착한 후입니다.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 들어와 그 땅을 점령해 나가는 기록이고 사사기는 정착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적으로 실패하는 모습들입니다. 그 실패는 정치적이나 군사적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 이웃 나라들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의 신앙적 실패를 꾸짖는 내용들로 사사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이웃 나라들처럼 되기를 원하고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부하고 편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오히려 이웃 나라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 군사적 현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부하고 인간을 왕으로 세우고 통치하기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신정국가, 즉 하나님이 통치하는 국가에서 왕정국가, 즉 인간이 왕이 되어 다시 나라로 바뀌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왕으로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약속을 계속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거나 좌절되지 않은 채 그 완성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범죄를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뚫고 넘으며 극복해 가십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실패는 없습니다. 결국 그분의 약속은 성취될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들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온갖 난관을 뚫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과 그 결과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궁극적 실패나 없었듯 신자의 생애가 결국 실패로 끝나는 일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또 네 가지로 네 단어로 얘기한다면 뭐죠? 저희들이 누누이한 것처럼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죠.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셨죠? 창조, 타락, 구속,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 친밀함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지만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죄인들에게 나타나시고 계시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언약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외면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끝끝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게 하시며 끝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며 우리를 그 나라 가운데 초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사무엘상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나라 가운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지만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죄로 또한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시지 않으시고 그들이 죄 가운데 빠져 늘 하나님을 외면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또한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깨우치며 너희들이 거기 있으면 안 된다. 죄 가운데 빠지면 안 된다.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청을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왕을 요구해서 자기들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며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욱더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부하게 살기를 원하는지 이래서 왕을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허락하셔서 이 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 왕인 사울 왕입니다. 근데 사울 왕이 어떻게 그 왕으로서 살아갑니까? 그것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3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3장, 14장, 15장 짧게 짧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을 보게 되면 이제 사울 왕이 이제 40대가 돼서 2년이 된지 통치한 지 2년이 돼서 이렇게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누구와 전쟁이 일어납니까?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 가운데 3,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이 블레셋 사람들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에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라고 합니다. 엄청 많은 거죠. 그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0명이 모였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고 그리고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진을 쳤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적군들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3,000명이니까 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여서 도망가기도 하고 먼 지방까지 가서 숨어버리고 해가지고 남은 자가 600명뿐이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어찌해서 이 사울에게 너는 나에게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그런 메시지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사울은 기다리다가 이 사무엘이 제 시간에 오지 않았기에 이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이 10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9절부터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보았습니다.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적군들은 수천 명, 수만 명인데 우리 사람들은 아군은 3천 명이 모였다가 600명뿐이 없는 겁니다. 다 도망가고. 그리고 나중에 보게 되면요. 13절을 쭉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을 가진 사람, 무기를 가진 사람이 누구뿐이 없냐면 사울과 요나단뿐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곡괭이, 망치 이런 거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과 저는 만약에 사울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 같아도 그냥 도망가거나 아니면 빨리 하나님께 그 도움을 요청했을 겁니다. 사울이 오기 전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사울이 번제를 드렸다는데 이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이 화목제물을 제물을 드렸다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무엘이 오기 전에 먼저 번제를 드렸는데 이 사울은 왕이기 때문에 제사장 역할이 없기 때문에 사울이 번제를 드렸고 직접 드렸기 때문에 죄된 것인가 아니면 그 무엇이 다른 것이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울이 제물을 다 번제와 화목제물을 갖고 와가지고 직접 드렸을까요?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그래서 죄가 있음을 알고 죄로 말미암아 그가 이렇게 벌을 받는 겁니까? 14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유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의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의 간주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14장 끝쯤에 가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냐면 또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만 제사장이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제사장들도 함께 사울과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측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사울이 직접 제사장의 역할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다른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왜 굳이 사무엘을 기다리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다른 제사장이 있었으면 그 제사장으로 통해 가지고 예배를 드렸으면 화목제물을 드렸으면 됐었을 텐데 이것이 무슨 문제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무슨 문제일까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린지를 그것을 알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은 사무엘의 그 역할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 없이 제사를 드리고 자기 멋대로 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것을 순종하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고 자기가 통치가자가 되어서 이것을 예배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므로 자기 멋대로 자기가 바래서 또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번제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사무엘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꾸중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제사가 잘못된 것이고 이 제사가 이 사울이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또 14장, 15장에 가게 되면 똑같은 예들이 나옵니다. 말씀드렸죠? 600명뿐이 안 남았습니다. 600명뿐이 안 남았는데 다 무기가 칼과 창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곡괭이와 이런 망치와 아니면 그 밭을 가는 보구들만 갖고 와서 싸우려고 온 겁니다. 그런 와중에 요나단이 어떻게 하냐면 그 칼을 쥐고 있는 그 종에게 같이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우리가 칠 것이다 라면서 두 명이서 블레셋 지명에 돌진합니다. 돌진하는데 얼마나 죽이냐면 20명을 죽입니다. 한번 보세요. 14절입니다. 요나단과 14장 14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반나절 동안 싸웠는데 몇 명 죽였다고요? 20명. 근데 몇 명이라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수천 수만 명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5절을 잡으세요.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라고 됩니다. 근데 일자가 돼 있죠. 큰 떨림 밑에 일자 옆에 있죠. 그 밑에 좀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그죠? 두 명이서 그 수천 수만 군대 가운데 돌진해서 싸우는데 반나절 싸우는데 20명이 죽었는데 그 온 진영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 떱니다. 왜 떨어요? 하나님이 진동해 하시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두렵고 떨린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쭉 읽어보게 되면요 이제 하나님이 또 함께 하셔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게 하고 또한 도망갔던 사람들 그리고 또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는 항복합니다 하면서 그곳에 갔던 사람들 그리고 저기 숨어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돌아와가지고 같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23절을 보세요. 2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대담회를 지나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전쟁 가운데 있게 하셔서 싸우며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울은 가서 싸운 것도 아니라 먼 곳에 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네? 무엇이지? 했더니 자기 아들과 그 칼을 든 자, 종과 싸운 것을 보면서 어시구나 라고 하면서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진영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면서 와 신난다 라고 하다가 24절을 보게 되면 어떠한 것을 하냐면 잘 보세요.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들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합니다. 이게 잘한 겁니까? 여러분 전쟁 가운데 하면 힘을 써야 되야 됩니까? 안 됩니까? 힘 써야 되죠. 그러면 잠깐 쉬는 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먹어야죠. 힘을 얻기 위해서는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한 겁니까? 금식령을 선포한 겁니다. 싸움이 끝나는까지 절대로 먹지 마라. 그리고 이 싸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시 잘 읽어보세요.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그 왕의 그 확고한 그런 자리를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이것을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금식령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27절을 보게 되면 요나단은 그거를 듣지 못해서 꿀을 먹게 됩니다. 지팡이에 꽂아서 꿀을 먹게 되니까 사람들이 당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명령했는데요 라고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29절에요.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먹고 싸웠으면 얼마나 더 많이 쳐주겠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잘못 결정을 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31절부터 쭉 읽다보게 보게 되면 뭐라고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배고프니까 탈취한 물건들을 이제 먹기 시작하는데 피가이 섞인 것까지 먹게 됩니다.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제 다 거기 와서 같이 구워서 먹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다가 36절 보게 되면 이 제사장과 또한 이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또한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37절이요.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적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게 하시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께 이때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말씀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싸울까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다 무슨 오해를 하냐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가 명령한 것에 대한 그것을 누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대답을 안 하신다고 착각해서 또한 이걸 찾습니다. 나중에 누가 되냐면 요나단이 그렇게 꿀을 먹었다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이 사울은 화를 내고 또한 그를 쳐 죽일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44절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이니라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백성 또한 다 한 거죠. 요나단이 싸워서 이긴 것은 그가 힘이 있거나 그가 어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단과 함께하였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고 하나님이 동행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울왕이 너가 지금 말한 것은 결단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금신령을 내린 것도 제사를 드린 것도 다 사울은 무엇을 원한 겁니까? 자기의 형식, 자기가 왕으로서 더욱더 굳건하게 되기 위해서 자기 또한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15장 오늘 똑같은 얘기 나오죠. 아멜렉 몇 년이 지나 아멜렉 사람들과 이제 싸우게 되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쳐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고 좋은 것들을 다 갖고 와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이 얘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백성들을 봤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뉘우치는 것 같지만 뉘우치지 않습니다. 30절을 보세요. 15장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합니다. 체면이고 형식이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드린 것이고 계속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고 이렇게 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에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함과 관계 속에 있지 않고 그의 신앙이 하나님과 연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한 겁니까? 주술 대상으로 한 겁니다. 무속신앙으로 하나님을 대한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힘만 필요한 거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친밀함 속에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관계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더욱더 큰 왕이 되고 더 잘 살고 더 능력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비나없고 비나없나니 내게 힘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제사를 드린 것이고 이 모든 것을 행한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죠. 사울이 내 모습은 아닌가? 내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친밀함과 그 관계 속에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아들이라고 딸이라는 것을 그 관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 그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 사랑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이곳에 와서 사울과 같이 똑같이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 이 세상에서 더욱더 잘 살고 더 훌륭해지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는지 이 제사가 이 예배가 형식인지 또한 나를 위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우리가 바라고 바라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인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배는 무슨 예배인가? 라는 것을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라고 했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다 듣고 다 따라야 된다. 그것이 더 나은 것인가? 아니 예배도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일인데 이 순종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가? 이 순종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시는가? 라는 것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9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많이 더운데 제가 설교가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말씀이 비슷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류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가볼까요? 마태복음 12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하기를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잃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라 하십니다. 무슨 얘길까요?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제사를 드리고 또한 율법 가운데 살면 그들이 구원을 받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 어떻게 합니까?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자기들만이 더 높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사가 아니라 긍휼과 자비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 그렇게 자비와 긍휼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긍휼과 자비로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 오늘도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품어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순종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이 말씀을 아는가, 내가 얼마나 뛰어난가, 내가 너보다 더 잘났다, 아니면 내가 나의 예배의 태도와 나의 모든 것들이 너희보다 잘났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남을 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그 모든 것으로 품는 것, 하나님을 닮아 그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율법과 제사 이 모든 것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갔었을 때 제 사촌 동생이 제가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처음 다녔던 교회가 부평 감리교회입니다. 감리교회의 그러한 신학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믿었어도 그리고 또 믿는 것 또한 내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지만 우리가 듣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그 믿음 또한 구원 또한 우리가 죽기 전에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죠? 이 잘못하면 내가 구원을 잃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믿음 가운데 살다가 내가 꼴깍하기 전에, 죽기 전에,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그때 당시에 약간 의심이 있어서 부인한다면 나는 지옥에 떨어지나? 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더욱더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서 막 얘기하면 헌금도 하면 막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많이 하는 그런 게 한국의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개혁주의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사랑 안에, 은혜 안에 시작되었고, 또한 그 과정 중에도 하나님께서 계시며, 끝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나 은혜롭고 엄청난 비밀이며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주권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심정으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헌신하며 또한 봉사하는 것보다 더욱더 열심히 봉사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가 됐어서 그렇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 은혜 안에 있어? 사랑 안에 있어? 아니 내가 구원받은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그리고 끝내는 것도 하나님이시야? 그럼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다 보장됐고 확인되었다면 아무것도 할 필요 없겠네 라고 하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은 헌신이 없고 봉사가 없고 감사가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까지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계속해서 흔들어 깨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과 그 은혜를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잘하십니다 라고 끝나는 겁니까? 반응해야죠. 하나님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까지 우리를 끔찍히도 사랑하십니까?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네요. 이스라엘 모습이 사울의 모습이 나네요 라고 하면서 회개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며 또한 봉사하며 감사하며 또한 헌신하며 서로서로 도우며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긍휼이며 자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고요.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과 은혜를 기뻐하시며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께 반응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하시며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사랑치도 않으며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나의 실력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지혜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태초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보내주시고 또한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지금도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순종하는 삶, 긍휼을 베푸는 삶,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시금 깨달아 우리 또한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섬기며 봉사하며 나타내며 또한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